창세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의 아래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어제 그 본문이었던 창세기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뭐 헛웃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 인간의 어떤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뭐 자조적인 웃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헛웃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었었는데 이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명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알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들을 알았건 못 알지 못하였던 간에 그들을 환대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먼저 발을 씻겼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종을 통해서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리고 밀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는 떡을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떡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떡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이 밀가루의 양, 이 세 스아의 양은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약 20리터가 넘는 매우 풍족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고요. 또한 살찐 송아지를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손님을 환대하고 또 주인처럼 모시는 것,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바로 손님을 환대하고 또 손님을 보호하는 그런 예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절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으로는 이런 그 예절을 따른 것이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 등 약자들을 돌보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적인 그 면과 또 윤리적인 그런 면의 삶을 그 동시에 같이 잘 그 행하는 그런 삶의 일치를 안과 겉이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별히 이 신앙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모습과 또 윤리적인 모습이 분리되어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1터 사역, 또 3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안과 겉이 다르지 않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이 신앙과 그런 삶의 모습,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너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신앙적인 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간의 어떤 겸손함, 사람들의 겸손함, 또 성실한 모습, 또 친절함, 그리고 정직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윤리적인 삶의 모습, 겉모습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는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윤리적인 모습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면에서의 삶도 훌륭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외적인 윤리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삶의 덕목들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삶들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환대하고 또 이 세 사람은 그 환대를 받고 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지요. 17장에서 언급된 그 약속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약속을 반복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또 헛웃음을 지은 것이죠.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식과 어떤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그 웃음을 듣고 나셔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시면서 꽤나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마 그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으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그런 삶의 행동이나 말들을 또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더라도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예, 반문하시는 거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왜 자꾸 그렇게 헛웃음을 짓고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나 90세가 넘은 사라의 몸 상태, 또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그냥 연약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유,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어제 우리 장요한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라의 웃음에는 언어적인 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웃음은 바로 이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웃지 않았다고 하는 사라에게 웃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라가 웃었다는 것, 이것은 사라에게 이미 이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웃었다는 것, 바로 이삭이 그 사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바로 사라의 몸에 이삭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때가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